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광야에 거처하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1절 2절에 길게 말하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던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 빌립, 또 루사니아,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헤롯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 사위 직안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대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시켜주고, 또 대제사장의 예복을 총독이 관리하고 필요할 때만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집안이 돌아가면서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그 세력을 떨치고 있던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황제나 총독이나 왕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요한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 80절하고 오늘 읽었던 3장 2절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례요한인데 요한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슬하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심령이 강하여졌다.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말은 일종의 우리로 치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요한을 낳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은 일종의 그 나시린처럼 될 거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 중요한 어떤 목표,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구약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니로 빚어내시는데 삼손은 사실상 나실린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죠. 물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그거는 삼손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사실 나실린으로서 사는데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아주 심령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광야에 머물면서 점점 강하고 굳세게 자라나가지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 책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인용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선언해요. 이를테면 옛날 사극 보면 이렇게 양반이 갈 때 종이 앞에서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양반이 갈 때 앞에 머슴이 서가지고 길을 비켜라 하면서 다 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골짜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뭐 굽은 길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그 골짜기는 높이고 언덕은 낮추고 굽은 길은 곧게 하고 그러면서 이 왕이 오는 길을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이를테면 귀인이 올 때 왜 빨간 주단 깔아가지고 막 오게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튼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이요. 요한이 자기 사명을 이사야의 책을 읽으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저 남들처럼 뭐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혹은 남들처럼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명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외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혹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문제였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아주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부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내느냐는 것을 질문하세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를테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 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당 가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 믿음에 걸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혹은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확신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써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고부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쓸모없는 아무런 열매도 맺어내지 못하는 나무를 뭐하러 키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다 뗄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냥 아무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메시아가 의미 있는 분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너무 값싸게 혹은 신앙 고백을 너무 값어치 없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인생이냐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믿음의 뒷면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그냥 내 개인의 확신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삶은 도둑놈같이 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천국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곳이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한테 술집 가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곳이 있고 행복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데 천국가 있으면 천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서 좋은 데를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죽어서 좋은 데를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그냥 마냥 죽어서 좋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좋은 데를 예비하고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좋은 곳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좋은 곳이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도 삶에 관심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설교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설교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확신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세상의 명예를 좋아할 것이 아니고 세상의 하람이나 풍요로움을 좋아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열매는 모든 사람이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두 벌은 많은 게 아니죠. 사실상 여기에서 나누어 주어라 고 하는 것은 부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고 나는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인데 그걸 나누라 그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병이어가 전부인데 그거를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정신이고 구약이 가르친 율법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네가 뭘 움켜쥐려고 할 것이 아니고 네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너는 나누며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오늘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세리나 군인들은요 그야말로 세무공무원 혹은 그냥 군인 아니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들이죠. 민족의 반역자들이에요. 정말 고약한 사람들이죠. 우리로 치면 친일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싫을 그런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로마가요 세금을 걷는데 그냥 세금을 걷지 않고요 이게 식민지였거든요. 착취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착취를 한 것은 지역마다 이렇게 세금 징수권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징수권을 받은 사람이 로마와는 계약한 만큼만 세금 내고 나머지 거둔 거는 다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나게 착취했겠습니까? 그러니 세리는요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이를테면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인 거죠. 이 군인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요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온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네 욕심껏 사람들 착취하지 말고 너 남의 거 네가 칼을 차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너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서 그렇게 네 일만 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점에서 보면 회개는 그다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예를 들면 너 세리 그만둬 군인 그만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세리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군인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한 수준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례요한이 상당히 온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네가 세리노릇을 하고 군인으로 살지만 너 남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가 뭐 엄청 어려운 거냐,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예배당만 출입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자부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좋은 열매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